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CNN 방송의 인터넷 신문에요.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베개를 들고 장난치고 있는 장면 사진이 실렸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왜 어떤 아이들은 지금 더 행복한 걸까? 그리고 자가격리에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리죠.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있죠. 주마다 다르지만 버지니아는 6월까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미국 학생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고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자녀를 둔 미국의 여러 개주에 거주하는 다섯 가정의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취재에 응한 부모들의 말을 한데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가 2주 정도 흐르고 나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지 찾고 있다. 시간 관리를 한다. 물 한 잔도 엄마의 도움을 청했던 아이가 자발적으로 아침까지 만들어 먹고 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덜 바쁘고 시간을 더 잘 통제하며 더 잘 자고 더 친절하고 형제와 함께 놀며 기분이 좋다. 부모 생각도 더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사의 제목대로 아이들이 더 행복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한 전문가가 소개하는 이전 현상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지난 2009년과 2017년 사이에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의 우울증 비율은 대략 60% 늘었고요. 12세에서 13세 사이는 47%, 그리고 10세에서 24세 사이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56% 증가했고, 이 학생들의 자살률은 방학 때보다 학기 중에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아이들은 그동안 어른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살아야 했고, 창의적인 수업보다 성취 위주의 학업에 시달렸으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숙제하고 학원 가고 밥 먹고 나면 잠에 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크게 늘고 있고요. 부모가 직장을 잃은 가정은 먹거리 걱정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무엇보다 자녀 스스로 능력에 대한 새롭지만 몰랐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기사에 나온 한 부모는요, 아이들이 빛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은 멈춰야 하겠지만 그동안 몰랐던 행복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첫째 주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수염. 미 동북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피부 미용 회사가 수염 미용 용품 판매가 지난 3월에만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수염 미용 제품 회사도 매출이 45%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외출할 일이 거의 없으니 면도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뉴욕타임스 신문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염을 깎지 않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수염을 기르는 것보다는 깎는 것이 좋으며 의료진들은 특히 수염을 깎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의료센터 흉부 폐이식외과 의사는요, 의료진들은 면도를 해야 한다면서 수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의료 종사자가 착용하는 표준 마스크인 N95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잘 맞지 않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Journal of Hospitals Infection에 발표된 2020년 1월 연구에서 195명의 남성 의료 종사자에 대한 N95 안면 마스크의 적합성을 평가했는데요. 수염이 꽉 찬 한 명의 근로자가 적절한 착용감을 얻지 못했고 건강관리 직원의 얼굴에 털이 많을수록 적합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웹사이트에 게시된 수염 안내를 보면은요, 코 밑으로 좌우로 가늘게 뻗는 이 조로 형태의 수염이 아닌 다른 모양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ARES Act. CARES Act는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머리글자를 딴 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이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긴급 재정한 전염병 실업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올 7월까지라는 시한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CARES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직장이 문을 열었는데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8월까지 식당을 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 최근 직원을 일시 해고한 오레건주 포틀랜드시의 본사를 두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 셰프스테이블 오너인 커트 하프먼 씨의 신문 기고를 실었습니다. 이 하프먼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지난달 15일 직원 700여 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이후 식당 내 영업 대신 포장과 배달 서비스로 버텼고 문을 닫은 지 2주쯤 지나자 포장 배달 영업이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매출이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다시 필요해진 거죠. 하지만 다시 출근해달라고 전화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이 연달아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유는 실업급여 덕분에 오히려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식당 요리사의 초봉은 시간당 15달러로 평균 팁을 포함해서 시간당 16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일주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640달러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매주 1,016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긴급 제정된 CARES Act 때문인데요. 풀타임으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매주 376달러씩 더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은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포장 배달업체들마저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네, 김영규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먼저 지난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인데요. 이번 주 VOA 홈페이지에서도 독자들이 관련 소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먼저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요. 김카니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는 부정확한 방송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옛날 문서를 사용해 만들어진 보도라고 들었다며 틀린 보도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좋은 관계이고 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주요 민간단체들이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연이어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드로 윌슨 센터는 북한이 김정은의 사망을 어떻게 다룰지는 역사가 말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2008년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 단체의 진리 한국 담당 국장은 당시 북한의 빈곤과 핵무장, 불투명한 후계 구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면서 지금은 더욱 고도화된 핵무기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취약해진 경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가 2008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태를 비밀로 한 채 조용히 경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다면 이런 움직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나 의도 파악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네요.
네, 헤리티지 재단은 김정은의 사망설은 과장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 많은 오보 사례를 지적하며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나 북한 지도자의 의도 파악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단체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난 2008년처럼 북한이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숨긴 전례도 있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을 일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는 승계 갈등이 촉박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 한, 일, 3국은 정보 수집 전략을 재검토해서 추가 자산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대비태세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태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반도가 급진적 변화의 끝에 서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미한 동맹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더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한다라는 의견 다른 보고서에서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 사무소는 김정은의 상태가 어찌됐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한일 동맹뿐 아니라 미중 간 협력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의 부재는 관련국들 사이의 대응 시나리오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난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정책 이반자들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과 미한 특수부대가 핵무기 확보를 위해 별개로 북한에 투입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만큼 어떻게든 미중 양국이 협력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는 영상 브리핑에서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존박 한반도 프로젝트 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후계자 승계에 지속적인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그림의 단면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은 중국 공산당이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내 새 지도부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가 제공하는 정치적, 경제적 생명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케이토 연구소는 북한 정권의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옛소련처럼 갑작스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며 미북 관계 확대를 통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최근에 또다시 급증했다고요.
네, 특히 통신 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특수 정찰기들의 출현이 두드러지는데요. 함재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현한 미 정찰기는 미 공군의 E-8C 조인트 스타즈와 미 육군의 RC-12X 가드레일입니다. 이들 정찰기들은 지난해 말 이후 한반도에 종종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지난 2주간 출격이 급증했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노컬 사인, 캐네디언 스카이워처 등 군용기 추적을 하는 트위터 계정들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는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4일부터 27일 사이 총 8일간 출격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신호송신기기인 트랜스포터를 켰을 때만 포착되기 때문에 실제 출격 횟수를 다 반영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동안 공개리에 8차례나 포착된 건 흔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관련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은 27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인트 스타즈가 저녁에 한반도에 도착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런 움직임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또 다른 정찰기 가드레일은 여러 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북동쪽 상공을 향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27일에는 제다이와 로그 등을 호출 부호로 한 가드레일 5대가 출격했는데 이 중 2대가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 뒤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 관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들 정찰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초점을 맞추며 최근 상황과의 연관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네,
지상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특성화된 조인트 스타즈가 원상 등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나 열차 등을 추적했을 수 있고 동시에 김 위원장의 유고 등이 촉발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 또한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가드레일은 통신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정찰기라면서 북한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 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민감한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통신을 통해 주고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최근에 한반도의 모습을 보인 정찰기가 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은 조인트 스타즈와 가드레이 3대와 별도로 RC-135W 리벳 조인트와 P-3C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EO-5C 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호출부함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들이 한꺼번에 출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난 1차 정상회담의 2주년이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협력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었죠.
네.
이후 두 차례 추가 남북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도 단절하면서 남북 간 합의했던 협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요. 남북 협력이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네.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27일 한국과 북한 사이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요. 미북 비핵화 협상이 꽉 막혀버리면서 2년 전에 판문점 선언 이행도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네,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당분간 남북관계와 미국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좋은 외교 움직임을 보인 희망찬 시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항상 워싱턴과 평양 간 진전에 좌우된다며 아직 그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긴장의 한반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역사상 첫 미북 정상 간 만남을 견인한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독재 선택 마지막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최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미국 민간단체들의 분석 살펴봤고요. 최근 부쩍 늘어난 미국 정찰기의 한반도 출격도 알아봤습니다. 또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 재개 의지와 미국 국무부의 반응, 또 남북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 샤론 김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2018년 만나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 탈북자 신학생 들어보시죠.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는 10대 소녀 시절 어머니를 따라 탈북했습니다. 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김 씨의 어머니가 아예 탈북을 결심하고 딸을 데리러 북한에 다시 왔고 외동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샤론 씨 모녀는 중국에서 2년이 좀 넘도록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 국민이 됐습니다. 한국 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샤론 씨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고위 간부의 비서실에 취직했었지만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탓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샤론 씨가 미국행을 선택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피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여기 원래 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미국이 좋은지 자주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라면 탈북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너 옆에 가서 살까?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서 10년은 넘게 안 친구거든요. 하나원 친구도 같이 하나원 생활도 같이 하고 기스도 똑같고 뭐 대학 생활도 뭐 다른 학기긴 했지만 같은 나이에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모든 걸 함께 한 친구예요. 근데 얘가 미국에
오래된 자신의 친구가 미국을 오가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당시 직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샤론 씨는 2개월 만에 지난 2010년 미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오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학생이 되기로 한 겁니다. 엄마의 지인이었던 탈북 여성을 믿고 유학 생활을 결심했던 샤론 씨. 올해로 미국 생활 8년째 접어든 샤론 씨는 자신의 유학생 초기 생활이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집이 뭐 방도 많고 그리고 뭐 학교 가는 거는 뭐 다 라이드도 해줄 거고 뭐 음식 같은 거는 밥이랑 줄 거니까 하숙 같은 분위기니까 뭐 걱정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래서 왔죠. 그러니까 뭐 다 있다니까. 집 방도 있고 뭐 학교 갈 때 뭐 차도 해주고 라이드 같은 거 해주겠다고 하고 뭐 밥 먹는 거 걱정 말라고 하고 하니까 편하게 온 거예요. 편하게 왔죠.
집주인인 탈북 여성이 친딸처럼 돌봐주겠노라고 엄마에게 말을 했던 것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보니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방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친구랑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간 거?
네,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라이드 해주기로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차 없이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택시를 타니까 1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라이드를 부탁하니까 뭐 50불, 60불 이렇게 달라고.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 50불, 60불 하루에 아니 그것도 편도를 갖다가 50불, 60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죠. 아니 라이드를 학교 갈 때 라이드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자기네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라이드를 해주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거는 자기네가 상관할 수가 없대요. 관여할 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월세를 지금 친구도 450불 냈고 저도 450불 냈으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비싼 돈을 들여 매번 학교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탈 수도 없었던 샤론 씨는 학교를 거의 갈 수 없었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겨우 지급됐지만 그 때문에 매일 지쳤고 지친 몸을 술로 위로하는 등 정말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세도 몰랐고 그래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네, 적게 먹네, 물을 많이 쓰네, 뭐 어쨌네 막 이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완전 아무 무용 건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았어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학생인데. 그래서 막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다닌 거죠.
탈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무척 힘들었었는데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미국에서 탈북자와의 인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학교도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샤론 씨는 다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샤론 씨가 떠나는 것을 탈북자 가족이 반대할 것이 뻔해 가족을 방문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샤론 씨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샤론 씨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다니진 못했지만 신학교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건데요. 샤론 씨는 이미 한국을 방문하기 전 미국에서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갔는데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뭐 샬라샬라 하면 다 오케이 한 거예요. 진짜 다 예스하고 다 오케이 하고 최대한 스마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1 month 내일을 I come back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Are you okay? 막 했더니 그쪽에서는 okay, sure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이제 한국 갔다 오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샤론 씨가 처음부터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환경이 너무 싫었던 게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라이드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오늘은 뭘 가르쳐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업에는
한국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온 샤론 씨는 마치 지난 6개월 악몽 같았던 생활을 보상받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샤론 씨가 만난 미국인 집주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고 말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직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집주인은 그런 사정을 고려해줬습니다. 샤론 씨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알고 도움을 줬던 겁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밥 좀 챙겨줘라. 밥 챙겨주고 그래서 원래는 니한테 300불을 받아야 되는데 집을 당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니가 얘네들을 밥 챙겨주는 거 해주면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저쪽에 북쪽 사람들이 좀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주냐 이랬더니 하루에 100불 준대요. 그럼 나한테 대신에 쟤네들 하는 거 나한테로 이렇게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준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이분은 제가
이렇게 미국 유학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샤론 씨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제공하는 라이드를 받아가며 수업 출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꿈이 돼버린 샤론 씨의 미국에서의 첫 해는 그렇게 울다 웃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 해군대학 학장인 알프레드 머헨 해군대령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점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머헨 대령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전쟁 중이 아닐 때에도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해서 군사나 통상, 항해에 대해 해상에서 권력을 가지는 막강한 제해권을 보유했다면서 미국도 강대국이 되길 바란다면 제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머헨 대령은 제해권은 단순히 강력한 해군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프레드 머헨 대령이 강조하고 있는 제해권은 군사적인 힘을 넘어서 경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해권이 강력해지면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를 주도하게 되고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무역에 힘이 생깁니다. 강력한 제해권으로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할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해외의 해군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해권은 바로 경제력이면서 국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의 성장하는 국력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국력에 대한 이해라는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국에 대한 입맛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글이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국내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에 대해 크게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가까운 미래에 곧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을 세계 변화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이를 이유로 미국은 외국과 몇 개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878년에 미국은 사모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이 협정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모아 섬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이 이 섬의 주장을 강제로 몰아내고요. 독일에 협조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미국과 독일 사이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미국 군함들이 사모아에 도착했을 때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은 미국과 독일 군함들을 모두 파괴시켰고 양쪽 다 싸울 만한 강력한 군대를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1889년 미국과 독일, 영국은 사모아를 독립왕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이 섬의 지도자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모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1899년 독일은 사모아 섬들 가운데 서부 지역을 점령했고 미국은 섬의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들이 1900년대 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하와이 군도였습니다. 하와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무역선들이 항해하는 데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하와이와 미국 간의 우호로 이 항구는 미국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됐습니다.
1891년 하와이에서는 릴리우오 칼라니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미국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은 여왕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 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군주인 릴리우오 칼리니 여왕이 결국 항복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은 하와이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고요. 이자들은 하와이가 미국에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1898년 의회는 하와이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미국은 몇 가지 국제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나섰습니다. 하나는 영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서해안에 있는 기아나의 영국 식민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 지역에서 금광이 새로 발견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협상에 중재역을 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영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국경을 결정할 위원회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위원회가 회의를 갖기 전 영국과 베네수엘라는 국제위원회가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쿠바에서도 외교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행정부 때 쿠바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쿠바는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식민지 정부와 맞서 싸웠는데 1895년 쿠바에서 독립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더 많이 파견했습니다. 독립을 외치던 쿠바 국민들은 체포되고 기아와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스페인은 쿠바에서 벌이고 있는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하고 선량한 쿠바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쿠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히려고 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흔히 줄여서 UPenn 혹은 펜이라고들 합니다. 간혹 같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UPenn 또는 펜으로 더 잘 알려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1740년에 세워졌으며 미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펜스테이트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1855년 펜실베니아 농업학회 수출법안 주립대학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유펜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의 중심지이자 헌법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펜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념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개혁, 발명, 지식의 전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사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용주의 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 UPen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과 그의 교육 이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 대륙이 영국 식민지에 있던 시절 필라델피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꿈을 꾸고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였으며 과학자였고 교육가였는데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해 20대에 자신의 인쇄소를 가졌고 나중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또한 화재보험회사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10달러에 새겨진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또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 단 두 명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과학 연구에도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은 전문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과학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역학, 해양학, 기상학,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날리는 실험을 해서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 금속으로 뾰족탑을 만들어 오늘날 사용하는 피레템을 발명한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정치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 자치권에 대해 영국 관리들과 토론을 벌릴 때 식민지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대를 얻어내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훗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될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대학을 설립하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1740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빈민 구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빈민 구제 학교를 인수해 필라델피아 공립 아카데미라고 개명합니다. 당시 세워졌던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은 성직자 배출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는 개혁적인 고등교육을 꿈꾸며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공예와 실용기술을 가르치고 아울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위주로 가르쳤지만 이 편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공립학교는 현대 언어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립아카데미는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다시 사립대학교로 독립한 게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즉 UPenn입니다. UPenn은 종합대학이란 의미의 University를 처음 학교 이름에 사용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UPenn의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1740년 처음 대학이 세워진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제안서를 제출한 1749년을 설립 연도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주정부 인준을 받은 1755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펜은 1740년을 설립 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펜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로 인준되면서 정식으로 대학의 학부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으로 윌리엄 스미스 목사가 선임되는데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만큼이나 개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식민지 통치 당시 다른 초기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틀을 따르면서 고전학 위주로 학제를 세우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학장은 실용주의 과학과 고전학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최초로 대학 교과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과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의 개혁적인 교육신념을 바탕으로 한 유펜은 오늘날 실용학문을 사랑하는 인재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펜은 현재 어느 정도 위상의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매년 전 세계의 저명한 대학교들의 연구실적, 교육업적, 인류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유펜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하는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펜은 현재 4개의 학부와 1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펜은 다른 일반 종합대학원들과는 다른 학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부가 단일 운영 체제인데 비해서 UPenn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학사 체제를 갖춘 4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순수학문 중심인 물리과대학, 공과대학, 단어대학,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1881년 조셉 와튼에 의해 설립된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은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있는데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들인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의 경영대학원 등과 함께 선두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 학부 출신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유펜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유펜이 걸어온 길 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현황과 학사 과정,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모쪼록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